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그 열망은 상대방도 나의 사랑을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 또한 나의 사랑에 반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이거는 사랑의 관계에서 진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내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 주길 열망하십니다. 오늘 설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도록 우리가 명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 길이 있는가, 그것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약 두 달 전에 10월 3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문으로 정했던 성경 구절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44절 그 다음에 두 구절이에요. 45절, 46절 말씀이죠. 이 시리즈의 그 첫째 메시지를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해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기 등장하는 표현들이 44절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멀치언트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어떤 뜻인가?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나라는 존재는 그분 앞에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지극히 값진 가치를 지닌 진주를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는 한 상인이 있었다. 근데 마침내 그 진주를 발견했고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부족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손에 넣었다. 그 손에 넣은 진주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 비유의 핵심은 천국의 주인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값진 진주를 여기셨다는 것과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께서 가지신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얻으셨다는 거죠. 이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 신적 존재께서 사람이 되셨으며 이 목적으로. 인생이 걷는 광야길을 33년간 걸으셨으며 이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것을 생각하는데 신적 존재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흙먼지 나는 그 유대 광야를 거니셨다, 걸었다, 땀을 흘렸다, 이거는 평범한 경험이 아닙니다. 직접 체험하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값을 치르십니다. 뭐하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는 그분께서 그분의 전부를 다 드릴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이며 그것을 요약하면 강렬한 열망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드려서 우리를 얻으셨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연히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엄청난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한 너희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를 확보하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그 사랑에 너희도 모든 것을 다해서 반응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가복음에는 힘을 다하여 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쏟아 부어 넣어서 그분을 사랑하라.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비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소작 농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의 논밭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자, 이 보화가 어떻게 감추어졌고 이 사람의 손에 들어왔을까? 이런 고대 사회에 있었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은행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보화를 두기에 안전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쟁이나 약탈로 말미암아서 수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집에 들어와가지고 숨겨져 있는 곳을 다 뒤져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품이나 귀중한 재물을 집이 아닌 다른 곳, 다른 곳이라 해봤자 뭐 다른 곳이 없어요. 소유의 농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 몇 군데 나누어서 묻어두었고 묻어두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유언으로 알릴 새도 없이 자식이나 형제에게 알리지 그 묻은 장소를 알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죽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곳은 영원히 묻힌 채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세월이 지나겠죠. 그래서 수백 년이 흘러 이제 그곳에는 다른 어떤 경작지로 누구의 손에 넘어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남자가 그 땅에 소작인으로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뭔가가 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보니까 파보았더니 10개 정도의 금, 은, 동전이 나와요. 이게 뭐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곳저곳을 파보았더니 금, 은, 동전이 한두 개 더 나와요. 아, 이 밭 확보해야 되겠다. 남의 밭이니까 흥분과 기쁨 가운데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소작농이면 다른 사람에게 남의 땅을 붙어서 이렇게 그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까? 재산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그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땅을 구입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네 지금 그 쓸모없는 땅을 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 사람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너무나 합당한 선택을 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보화를 발견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합니다. 보화가 묻혀있는 밭임을 확신하는 순간 밭 전체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전부 처분하는 행위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 가운데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처분하면서 우울 감정이 아니라 엄청난 거래를 하고 있다는 흥분 감정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45절과 46절과는 달리 우리의 모습임을 확신하는 이유는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계획하거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것에 대해서 막 찾아다니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적이 없는데 어느샌가 예수를 믿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감추인 보화와 같은 표현입니다.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의 적용된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는 제가 와 그렇구나. 예수 믿는 초기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자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추어졌던 것이 차근차근히 발견되어져 나갑니다. 여기 등장하는 농부는 우리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소유 전부를 처분하여 밭 전체를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소작인으로 마치 검은 동전이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곳에도 나오지 않을까? 저곳에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파보고 이 밭 전체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품는 대신에 참 별일도 다 있네. 오늘 금 이 동전 횡재했네. 기분 좋다. 그리고 계속 소작 일을 해요.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이 실수를 하는 사람이 무지기수입니다. 엄청난 무언가에 눈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세상 반, 신앙 반 그러면서 타협합니다. 옛날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한 번은 유럽에서 온 상인이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공깃놀이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공깃돌을 자세히 보았더니 작지 않은 크기의 다이아몬드예요. 놀라서 아이들 어머니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아주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마당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저 아이 것이니까 저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다이아몬드 출처를 물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내가에서 주었다고 이 돌을. 그 장사꾼은 1불짜리 그 장난감 나무 병정, 나무를 깎아서 그 만든 군인 인형 있잖아요. 그거를 주고 다이아몬드 돌을 넣습니다. 그 아이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엄마도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진가를 몰랐던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발견한 뒤 공깃돌 놀이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귀중한 것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만만찮은 도전이 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확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유에. 근데 이 과정에 투자를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이 있고 싸워야 할 전쟁이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저는 작년 이맘때쯤 12월 달에 약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어떤 제 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서재 공간에 막 책들이 너무 어지러워져서 이렇게 그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래된 책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근데 버리기는 그렇고 막 그 해서 그게 한 1000권 이상 정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많이 생각을 하다가 좀 돈을 좀 투자해서 책을 절단기로 이렇게 파괴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낱장 그게 스캔 할 수 있는 그 책이 되죠. 고속 북 스캐너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문서 형식으로 이제 축축축축 그 PDF로 저장을 했죠. 천근이 조금 넘었어요. 이렇게. 방이 훨씬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작업을 작년 12월 달에 하면서 책을 이렇게 쭉 이제 살아있는 책들은 이제 제 뒤에 있는 책들이고, 책 이제 그 파괴를 하면서 절단기로 그 할 때 어떤 책들은 이제 앞에 한번 보잖아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책 사고 보고 줄치고 그러면서 참 내가 많이 변했지. 그 중에 그 작업하는 중에 8권으로 된 그 책들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 책들은 5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8권이면 이렇게 쭉 상당한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20세기 최고의 그 강해 설교자 중 한 사람으로 일컫는 영국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였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작업하기 위해서 작업 멈추고 이렇게 쭉 옛날 생각하면서 펼쳐봤죠. 보니까 한 권이 그러니까 500페이지 이상인 8권이니까 4000페이지가 이상 되는데 한국어 번역이 1984년이 되었고 제 구입 연도를 제일 뒤에 보니까 볼펜으로 1985년 12월 3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한 1년 전 이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원서넣고 이렇게 바빴던 때인데 내가 이 책을 샀다고? 예수 믿은 지 3년째 되는 해였는데 영어책 제목이 보니까 God's Ultimate Purpose,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어 제목은 영적 선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막 그 종이가 누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펼쳐보니까 참 몇 페이지마다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읽었더라고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은 그 내용이. 근데 하나, 어떤 나를 지배했던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이다. 영원한 생명을 나는 부여받았다. 이게 너무나 저에게 크게 다가왔더랬어요. 그 시즌에. 너무 감격적으로 다가와서 뭐 어떤 그 성공도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여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취직도 해야 되는데 그 취직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어찌 뭐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때로부터 이제 36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감격적인 순간이었는데 주님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발전되었겠죠. 근데 저는 처음 저의 그 영적 여정을 시작할 때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도전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많은 눈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습니다. 싸워야 할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와, 이거는 엄청난 복이다. 엄청난 행운이다. 막 든든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거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이구나. 나에게 싸워야 할 전쟁이 있구나. 취해야 할 뭔가가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는 대신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결정해야 되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 무수히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추구하는데 할당해야 되는 지혜로운 그런 선택, 결정들이 필요하고 유혹이 있을 때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굴복할 때 아 지금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가책. 왜 내가 이 동일한 범죄에 자주 습관적으로 굴복하지? 고민하면서 주님 이건 무엇입니까? 왜 내가 주님을 자꾸 이렇게 자주 실망시킵니까? 은혜를 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싸워야 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이 세상 환경은 참 힘이 셉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 관찰한 바에 의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이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자신은 문제가 없다 확신하는 것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미 지고 있는데 세상이 그의 내면 세계에 스며들어 있는데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deception, 영적 미혹의 무서운 점입니다.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많이 내어준 사람은요. 주님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한 구절 잠시 볼까요? 부분적으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를 들어서 자신의 배우자 외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다른 이성을 마음에 품고 그 대상을 더 많이 생각하고 출장 다녀올 때 자기 배우자에게는 안 하던 선물을 챙긴다면 자기 배우자를 마음에 담을 여유가 없겠죠. 이게 이 뜻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자기의 마음을 많이 내어준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마음을 많이 내어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내어준 마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빼앗긴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복된 선택입니다. 1973년 8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강도 납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강도 두 명이 6일 동안 스톡홀름에 있는 노르말름 신용은행을 이렇게 장악합니다. 그때 여자 은행원을 포함해서 8명을 강도들이 인질로 잡습니다. 하루 정도가 지났을 때, 6일 동안 이 사람이 감금되어 있는데 하루가 지났을 때 놀랍게도 인질로 잡힌 네 사람이 총을 든 범인들과 가까워져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자 은행 직원은 자신을 인질로 잡은 총을 든 은행 강도를 아주 좋게 생각해요. 이상한 현상이죠. 이제 나중에 경찰에 의해서 무장 강도들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인질들은 풀려나고 이제 그 범인들을 다루는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 납치되었던 사람들이 납치범의 주장을 편들고 우호적인 좋은 쪽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납치된 사람이 납치한 범인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정신적으로 끌리는 그 이상 심리 현상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 불렀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총 들고 언제든지 기분 나쁘면 총을 쏠 수도 있는 대상인데 그들이 좋아진다? 법정에 섰을 때도 그 사람들의 죄가 낮아지도록 좋은 쪽으로 증언을 한다? 범죄인인데요.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리는 것을 자주 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이 내 마음을 크게 지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영적 실패로 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추구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쉽게 세상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범인이 좋아지듯이 강도범이 좋아지듯이 희한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마음을 내어주면서도 한편에는 예배 참석에서 이런 말을 해요. 왜 나는 하나님 사랑이 안 되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여러분도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2절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2절이요. 잠언 25장 2절이 있습니다. 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 성경은 이게 무슨 뭐 여기에서 은혜가 될까 하는데 여러 가지를 조합하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와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주어하고 암송하게 되면서 느낀 것도 동일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저는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완주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반열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래요. 이를 숨기는 것과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것은 왕의 영화래요. 왕이.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는 그 작업에 헌신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놓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의 것이 되도록 섭리해놓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그 왕의 반열로 부르셨다면 주님 내가 이 부르심에 예스합니다. 라고. 지금 세대 그 게임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그 어드벤처 게임 그 장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뭐 약 한 25년 뭐 이제 그때는 어드벤처 게임이 상당히 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한 9살, 10살 때 함께 그 풀었던 어드벤처 게임 중에서 루카스 아츠에서 나온 The Dig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스토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유명해졌던 거죠. 어드벤처 게임은 뭐 액션 어드벤처 게임도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클래식한 그 개념에서의 어드벤처 게임이 아니에요. 계속 총 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의미에서 어드벤처 게임인데, 클래식한 어드벤처 게임은 주어진 단수와 도구를 사용해서 퍼즐을 풀어나가면서 다음 장면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여기서 이제 재미를 느끼는 거죠. 퍼즐을 풀고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딱 맞춰야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스토리 이어져 나가죠. 뭐 총 쏘고 이렇게 하는 액션 장면은 거의 없어요. 더 딕에 어떤 장면이 있었는데 다니엘하고 막 이렇게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이걸 이래야 된다 이렇게 네, 참 그 시간들 다른 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바닷가에 괴물이 나타나 가지고 뭔가를 확 잡아먹고 하면서 이렇게 이 통로를 막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괴물을 처치해야 돼. 바다 괴물을 아무리 도구와 단서를 조합해도 이 바다 괴물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바다 괴물 확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틀 정도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48시간 그것만 했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내서 시도하고 또 쉬었다가 또 시도. 근데 실패했어요.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공략집 있잖아요. 그 워크스루라고 하죠. 공략집을 이제 읽어가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도움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 힌트가 있죠. 어떤 뭔가 힌트. 바다 괴물이 거북이 같은 것을 삼키는, 올라와서 확 삼키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그게 힌트였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위에 흩어져 있는 이미 확보한 그 뼛조각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거북이 형상처럼 이것에는 팔을 넣고 이것에는 다리를 넣고 목을 넣고 이렇게 뼛조각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폭탄을 같이 이렇게 결합시키면 그것을 두면은 내가 지나가려고 하면은 이 바닥에 물이 올라와가지고 폭탄이 설치된 거북처럼 생긴 것을 확 삼키면서 바다에 쑥 들어가죠. 그러면 바다에서 뭐 폭발이 팍 일어나면서 붐! 게임 오버!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곳에서 확보했던 이 뼛조각들이 이렇게 쓰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루카스 아츠의 게임 개발자들이 이런 장치를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게임 사용자들과의 두뇌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갈 때 희열을 느끼도록. 여러분, 최고의 지성을 지닌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한 설계자세요. 무한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퍼즐이 있습니다. 이것은 찾는 사람에게만, 이거는 추구하는 사람에게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알아내는 것은, 찾아내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요.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퀘스트에서, 이 거룩한 원정에서 처음 시작하다가 힘드네? 재미없네? 놓는 것이 아닙니다. 추구하는 거예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찾는 사람에게만 발견되도록 섭리된 장치예요. 갈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게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대부분의 눈길을 줬다가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면 즉각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흥미를 잃어버리고 집어던져버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뭔가가 있음을 감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에 더 깊이 파고드는 대신 대충 사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지요. 이것은 마치 큰 게임 개발사가 5년에 걸쳐서 혼신을 힘을 다해서 대작을 하나 출품했는데 게임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고 뭐 배경 음악이 뭐 이렇다느니 인터페이스가 어렵다느니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30분 정도 게임하고 난 다음에 50 내지 60시간 분량의 대작 게임을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있고 무궁무진한 어드벤처가 있는 그 게임을 30분 해보고 접어버리는 보화를 놓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비좁아서 때로는 몸을 옆으로 세워서 지나가야 할 정도로 긴장이 있고 즉각적인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야 돼요. 협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하면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연결이 돼요. 무언가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압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걷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지력에 도전을 줍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대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보화를 발견했음에도 왜 전부를 들여서 완수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그 길로 가는 그 통로 자체가 협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어떤 benefit 그것을 맛보고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 2장 4, 5절 마지막 인용할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3000년 전에 쓰인 솔로몬의 잠언 지금 우리 시대에 쓰였으면 돈을 모으려고 애쓰듯이 또는 주식 투자에 시간을 들이지 이런 표현이 나오겠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한 애티튜드로 추구하면 이것을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고 나의 마음이 필요할 것이고 나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곳에 쏟을 그런 할당된 그 시간들을 꺼려서 이곳에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을 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암으로 세상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를 모아서 낸 책이죠.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한 35년이 지난 작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제목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선해진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선해진다. 그 내용에 그 도정원 시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욕심과 집착에 빠져 있다면 그건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의로운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맑고 순해집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분명히 누군가에 대해서 좋아지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20대 여학생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하고 옷이나 화장에 신경을 쓰지 않고 늘 얼굴이 부시시하게 다니는 여학생이었는데 혼자 자취하고 있는 교회 오빠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요. 관심이 없던 그 화장법 가르쳐주는 유튜브도 자주 보고요. 둘이 피크닉 가기로 약속한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침 잠이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을 하니까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대로 들어가면 내 삶의 영역에서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 주님의 세계에 매료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것에 생명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근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을 재발견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나의 모든 열망이 그분 안에서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그토록 꿈꾸던 것이 그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음을, 그 안에서 다 발견될 수 있는 보화임을 확신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을 걸어도 손해가 없는 최고의 보배로운 존재임을 여러분 확신해 주십시오. 그분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나의 사랑으로 추구할 때 비로소 나의 삶에 생기가 생기도록, 활력이 돌도록 그렇게 섭리가 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엄청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끝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소유하게 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한 사람의 선택,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확보한다. 정상입니다. 흥분과 기쁨 가운데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땅을 구입한다. 정상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 나가서 왜 그 땅에 돈을 낭비해? 저와 여러분은 정신 나가서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십자가에 드러난 엄청난 그분의 사랑에 평범하게 반응하는 것, 잘못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 정신 나가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지나치게 올인하는 거 아니야. 적당하게 예수 믿어. 그 말 한 사람 잘못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흩어져 있는 그 감추어진 보화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뭔가가 다가와야 됩니다. 이 밭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밭을 확신했다면 적당하게 대충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선택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신, 나를 웃게 해서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 주기를 지금도 열망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웃게 해서 전부를 들였던 그 주님께서 신적인 존재께서 사람이 되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께서, 그런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그분을 추구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기우는 그 마음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고엘되신 주님, 내 문제 주님의 문제 삼으셔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겸손의 영 가운데 무릎 꿇고 주님을 구할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하나의 방식들이에요. 이러이러한 헌신과 이러이러한 결단들이 모여져서 궁극적으로 나의 부르심을 완성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희생이 아닙니다. 거룩한 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드러난 비유에서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투자하게 하시옵소서. 기회를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여정 가운데 도전이 있고 또 좁은 길 걷는 것처럼 난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감추어 두셔서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열망에 부응하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하나하나 도전을 헤쳐나가며, 하나하나 추구하는 이 거룩한 원정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희락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자원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지혜로운 주님의 전사들 일으켜 주시옵시고 복되신 주님을 이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